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는 그 하층 거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지 않는 상전들도 있고 혹 믿는 상전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상전들에 대해서나 믿는 상전들에 대해서나 똑같이 공경하고 그 종된 노릇을 성실히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면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이 문제는 어디까지 성경이 요구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3장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논할 때 가장 놀라는 것은 이 신앙이 신자들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나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자면 로마 사람들의 종 되어서 그 주인이 우상을 섬기며 이 예수 믿는 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권세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그 세금도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나 보면 그 세리가 그토록 나쁜, 아주 나쁜 사람의 표본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당시 세리들이 로마를 위하여 그 유대인 중에 같은 동족들에게 가서 세금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만 적이 아니요 신앙적으로 적인 로마를 위하여 같은 동족이 못할 짓을 한다 해서 성경에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의 최고의 표본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를 내라고 하고 그런 나쁜 권세도 나쁘게 무슨 민족적으로만이 아니고 종교적 신앙적 차원에서 나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랍죠.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1절에 있는 것들이 말하자면 믿지 않는 상전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면 2절은 믿는 상전이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상전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믿는 상전이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런 어디선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랬는지 설교 중에 학교에서 했을 가능성이 많네요. 질문을 했으니까 부자이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가난하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누가 더 쓸모가 있느냐? 모두가 가난하지만 신앙이 있어야 된다를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면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부자인 사람이 더 쓸모가 있냐? 가난한 사람이 쓸모가 있냐? 그래서 다 부자가 쓸모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혼났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부자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린 유명해서만 일하지 않고 무명해서도 일합니다. 근데 유명한 것은 모두가 알고 무명한 것은 모르지요. 우리 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듯이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상전이면 방해가 되고 믿는 상전이면 유익하다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해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느냐 하는 신앙적인 내용을 근거해서 생각하면 믿는 상전 아래에 있으면 편하죠. 믿지 않는 상전 아래에 있으면 불편하죠. 삶이 고단하죠.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더 큰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셔서 예를 들면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의 가르침이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영생 복락을 약속한 그의 백성들을 환난으로 인도하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척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으로만 이것은 훈련이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형통한 것으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왜요? 형통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뭘 배우느냐 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절망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체념하고 절망하고 자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환경과 조건을 개선시켜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이 고통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든가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고통은 가중되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꼭 끌고 가십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해 합니다.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하여 그저 시작부터 최고로 큰 소리를 치지 못할 큰 약점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을 죽였죠.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가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스데반이 사도로 부름받는 게 더 옳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 앞에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것으로 끝나고 그를 죽인 사도 바울을 이제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씁니다. 그는 시작도 이렇게 했고 그 여기에 말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래서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내린 이 일들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아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얘기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의 사도직 내내 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에 가면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걸 얻어내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신앙과 충성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맨 처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시며 항복해 하시며 자신을 포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으셔서 여러분의 처지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형통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 중에 이 자리에 오면 상당한 신앙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더더욱 그렇죠. 사람이 급한 일 없고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빼놓고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겪어보듯이 한두 번 기도해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서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있는데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손을 들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손을 들면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죠? 거기에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맡기는 건데 말이 쉽지. 맡긴다는 게 뭐냐면 될 대로 되라 라는 체념과 자포자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후에야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지의 심정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폭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이란 내가 나를 포기했으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마지막으로 두고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굉장한 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든가 해결이 안 돼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마음에는 늘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양단 간의 결정을 냅시다 라는 심정으로 훨씬 많이 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일주일 금식할 테니까 해주시든가 목숨을 가져가시든가 양단 간의 결정을 냅시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다 이루실 줄로 믿고 저는 잘 자겠습니다. 이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안 됩니다. 우린 너무 그런 일들을 조금 낭만적으로 또는 우리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아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상 우리 인생과 운명을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슬아슬한 기쁨입니다, 사실은. 왜? 믿음이란 약속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요구받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방법이라면 우린 그것을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 주문만 외우면 그 현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주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게 동원해도 하나님은 결과를 척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엔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유효성과 영원성을 확인시키는 어떤 하나의 표적들로만 있지, 그 한 번으로 여러분의 전 인생과 전 신앙이 그걸로 확보되고 더 이상 고민하고 근심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믿음이나 믿음에 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매일 새삼스럽게 싸워야 됩니다. 오늘을 싸웠다고 내일이 공짜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어제 신앙을 지켰다고 오늘은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에 많은 시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나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나만 시험 속에 있고 고민 속에 있고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여서 그게 큰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쿡쿡 찌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늘 답 줘?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하도 그럴듯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 근심도 없는 것 같고 모든 믿음이 응답받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고 있죠? 사실을 얘기했다고 혼났거든요.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면 즉시 응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고민을 논하고 갈등과 자폭을, 절망을 얘기하면 아무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봐. 자기한테도 적용되지 않는 답을 남한테는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속을 긁지 아무도. 힘들겠다 김 집사, 내가 냉면 사줄게, 돈은 네가 내라, 이 위로 하나를 할 줄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지 말고 저 사도행전 후서 같은 거 하나 써보세요. 친애하는 바울에게 너는 병신같이 굴어서 돌 맞은 거다. 그때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그 돌 안 맞았을 거다. 네가 먼저 던지지 왜 먼저 맞냐. 총을 차고 들어가든가 동료를 데리고 들어가든가 그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의 생애가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환난을 약속하고 있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아닌 얘기들을 자신에게도 하고 남에게도 요구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서로 위로하는 일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로할 줄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납득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여러분은 넉넉한 마음으로 위로할 아무런 여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의 요구들이 갖는 의미를 이제 분명히 합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315페이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스스로를 그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분발해서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자 이런 있다고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후에 나오는 부부 얘기나 부모와 자녀 얘기나 상전과 하인 얘기에 일반되게 적용되고 요구되듯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이 너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다를 알고 감사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불평을 너 때문이야 하죠.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갖고 이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응? 모든 문제를 했죠.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모두 네 탓이지 내 탓은 없죠. 내 탓이오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탓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불편함과 고통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배려에 의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게 세상에다 떠넘기지 말라는 거죠. 범사에라는 말의 무서움을 알겠죠.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 이것 하나만은 이 집만은 그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12장이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빼주십시오라고 세 번 기도했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성경의 선언이요, 위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강해야 하나님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무슨 고지론 이런 게 있죠. 믿는 자가 앞서고 위에 있어야 된다죠. 믿는 자가 사회적 지위도 높고 경제적, 지식적 모든 면에서 위에 있어야 복음을 꽝꽝 전할 수 있다. 어떤 그러니까 그래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고 이건 우상이에요. 어떤 지위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기술도 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빈부의 격차나 배우고 못 배운 문제나 세상에서의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훈련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본인이 알면 감사가 터져나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그 고통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입니다. 그것은 최적의 조건이며 최고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거룩하신 뜻이며 우리에게서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즐길 줄 모르죠. 감사할 줄 모르고 자랑할 줄 모릅니다. 왜요? 세상 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려니까. 우리는 할 게 없죠. 유치한 것만 남았죠. 유치한 것만. 그렇게 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21절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수하십시오. 감수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현실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감수하십시오. 여러분은 훌륭해지실 것입니다. 깊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적인 완성의 자리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낙심하고 후회하며 억울하며 고통스러운 것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거룩하신 뜻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자된 여러분들의 인생과 현실을 주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로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감수하시는 신앙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혹 고통스럽고 혹 억울하고 혹 난처하고 혹 고민케 하고 또 심하게 자폭과 절망까지 우리를 몰아대지만 결국은 그 환란이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그리하여 소망을 이루는 줄 이제 믿습니다. 우리의 당한 현실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이루실 그 완성과 그 선하신 약속과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지켜내기로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사는 인생에 주를 의지한 성도의 마땅한 감사와 자랑이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되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함께 하심으로 힘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